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톰한 옷들을 아마 걸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한 주간 특세의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제가 섬겼는데 말씀을 전하고 섬기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너무나 큰 그게 은혜가 됐고 또 힘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로 삼으라. 예,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흔히 요 석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큰 명령, 부탁하신 큰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이것을 붙여서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요거 두 구절을 보통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주신 이제 대위임령이다 혹은 지상명령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명령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자 복됨이에요. 예, 여러분 그 사실 확신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수께서도 그 꿈을 가지고 이 지상명령,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첫절, 28장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대략 한 40일 정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럼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왕 중에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천명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딱 서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만왕의 왕,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신하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를 찍어 누르는 신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려는 사랑어린 초청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요즘에 어감이 어떻습니까? 네. 좀 많이 좀 약간 안 좋아졌어요. 조금 왜곡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들으시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벌써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읽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권위가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정말 복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하로 존재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도 볼 텐데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그 순종의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그러한 일들을 그동안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한 우리는 영광입니다. 영광.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가 왕 중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왕권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두 구절 중요한 대위임령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제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가 원래 헬라어에서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동사, 이 문장의 동사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로 삼아. 예, 제자로 삼아가 핵심 동사예요. 그 제자로 삼아와 관련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 다른 동사로 부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가서,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문장들을. 근데 그 핵심은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 제자로 삼아라는 말과 다른 동사들, 또 이 문장 안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부탁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좀 오늘 스케치하듯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1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라,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
네, 핵심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말씀 앞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천명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 아래 땅끝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명령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위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또 어딜 더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보냄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적인 섭리 속에 주권적으로 그 자리에 위치시키신 거예요. 가정에서, 또 일상 속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겁니다. 가라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한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말씀을 그런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들이 참 많이 있지. 그래, 내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이 없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분연히 일어나 자신의 삶을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초창기 사역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을 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열두 사도가 어떻게 섬겼는지, 또 각양각색의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또 증거되게 됐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두 명의 선교사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어떤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면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시리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님들한테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공간이 넘어오면서 저희 한국 땅에도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뭐 150년 남짓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 복음이 흐르고 흐려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빚진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했을 때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이 땅에 오신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원래 영국 분이세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조금 비범한 재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해요. 뭐냐면 언어에 능하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상당히 탁월한 어떤 인재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에게 그런 언어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마도 나를 선교사로 쓰시려나 보다 하고 마음을 품고 기도했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한국을 꿈꾸면서 중국에 먼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됐어요. 근데 웬걸 이제 26살 때 일찍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26살 때 아내분이 먼저 중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비친 마음을 꺾지 않고 한국 땅을 향하십니다. 한국어를 조금 이렇게 익히고 또 한자도 배워가지고 이분이 성경 수백 권을 끌어안고 그 유명한 역사책에 나오는 건데요.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한국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어느 지역으로 오게 되냐 하면 평양 지역으로 오게 돼요. 대동강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그게 평양에 당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은 알다시피 이제 외세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섭,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좀 조금 이렇게 격렬하게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그런 나라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게 바로 1866년입니다. 구한 말이죠. 근데 1866년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배에 이제 그 통역관으로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선교사님이지만 함께 이제 여러 사람들과 손발을 맞추면서 배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평양 감사에 박규수라는 분이 임명이 돼 있었는데 이분이 공격 명령을 내려요. 결국은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총칼을 이렇게 겨누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너럴 셔먼호도 이제 서양 배이었기 때문에 무기들이 꽤 있어서 꽤나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해요.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평양 감사가 아마 어떤 식으로 그 명령을 내렸냐 하면 배들을 그러니까 화공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작은 배들을 묶어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 돌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불타버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배에 불이 붙으니까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하나 둘씩 뛰어내리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수백 권 성경책을 챙겨오긴 했는데 그걸 다는 못 들고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만큼 성경책을 품고 대동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강물로 뛰어드는 선원 한 명 한 명을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그 군인들이 내려오는 족족 칼로 쳐서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성경책을 품고 이제 강에 딱 뛰어내렸는데 칼을 겨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딱 겨누고 있을 때 잠깐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셨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야소, 야소. 그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의 한자가 야소거든요. 야소 야소 하면서 성경책을 건넸는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결국 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춘권이라는 그분은 그 서양 선교사가 건네주는 책을 받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중에 한 권을 집어들어서 집으로 가져갔대요. 근데 놀랍게도 갖고 간 그 책, 한자로 돼 있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세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초창기에 중요한 개신교 역사에 감춰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군중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12살 난 소년의 이름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성경책 중에 욕심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세 권을 들고 갑니다. 세 권을 들고 가서 그 중에 한 권을 그 당시에 이제 관리직에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책을 받고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어떤 식으로 썼나 봤더니 읽지 않고 벽지로 붙였대요. 방을 이렇게 꾸미는데 썼던 성경책이 재질이 좋거든요. 이게 착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분의 지인이 똑같이 이제 관리로 아마 군인이었나 이렇게 일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집에 와서 이게 뭐 벽에 갑자기 글씨들이 있어 하면서 그걸 읽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그 집이 우리나라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자리가 나중에 바뀌어서 그 유명한 장대원 교회가 돼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오신,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150년 어간의 그 개신교 선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가라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도 가만히 근데 되짚어보면 이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 예수님이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 공동체, 교회가 감당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범한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예수의 공동체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이 차원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어보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우리를 둘러싼 여러 인간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제자로 삼는 사역을 감당할 것을, 그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것을 예수께서 원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일찍이 오픈을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무엇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답니다.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거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대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어떤 비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신지,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매해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요맘때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번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서 건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라 말하시는, 우리에게 가라 부탁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일에 기쁘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꼭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대상 혹은 범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부탁을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예수님의 복음과 그 효력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종, 혈통, 신분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안에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요즘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리고 또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그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복음이 효력을 발휘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뭐 그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교회는 놀랍게도 교육에 참여하는 게 특권층에게만 허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유대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랍비들은 어린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거절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녀의 인권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최근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여자와 남자, 이방인과 유대인, 가난한 자, 부한자, 신분이 높은 자나 뭐 종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니 너희가 나의 그 꿈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해당되고요.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이 꼭 필요한 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여기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매해 이제 요맘때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좀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이름들, 그런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제가 처음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언제나 첫 번째 기도의 순위는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품고 제가 꽤 기도를 했는데 사실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저에게 좀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교회 꼭 가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 따라서 교회 오면 어떡하지? 뭔가 약간 불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더랬어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5년 한 20, 제가 그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5년 한 20년 정도 지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로 특별한 방식으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신 다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 아버지의 뻥 뚫린 가슴을 정말로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셨거든요. 그 한 해 동안에 성경을 14번 읽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새벽에 잠이 없으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시는 걸 제가 슬쩍 문 열어서 보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궁금함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성경 어디에 밑줄을 치시나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아닥사스다 왕 동그라미, 느부갓네살 왕 동그라미, 이런 어떤 인명, 지명,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그 긴 인생 여정에 이 막바지에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어가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덜컥 걸리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덜컥 걸리는, 약간 걱정되고 약간 두렵고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걱정하지 말고, 너희 염려하지 말고, 너희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 때 우리에게 불안 요소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하나라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 인종 상관없다.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다. 누가? 예수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이죠. 요즘은 이제 경제력도 신분의 하나의 기준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아픈 이야기지만 그 신분도 예수님이 뛰어넘게 하신답니다. 남자나 여자, 성별로 인한 구분이죠.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서 뛰어넘게 하셔서 그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신다. 그게 예수의 사역이니 너희 걱정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해라. 주님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곡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례를 베풀어 제자로 삼으라.
네,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혹은 허락하신 성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 성례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세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세례는 여기 머리 위에다 이제 우리는 손수레라 그래서 제가 물을 떠서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뭐 바른다고 해야 되나 물을 끼얹죠. 근데 이제 침례교회 가면 어떻게 세례를 하죠, 여러분? 사람을 빠뜨립니다. 물 속에 완전 풍덩 들어갔다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약간 feel은 느낌은 그게 더 좀 센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물이 여기 위에 얹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다 죽는다는 거죠. 물이 여기 위에 얹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옛사람이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 붙들려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중생의 의미를 이 세례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어떤 중요한 표현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름으로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게 고립돼 있거든요. 외롭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고립감을 느껴요. 아무리 가족이 있고 심지어 배우자가 있어도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절대적인 인간 실존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그 사람이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고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와 사랑과 그 풍성함 속에 거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세례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례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일종의 서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무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보에 학습 광고 또 세례 광고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물론 천천히 여러분의 템포를 따르셔야 되겠지만 되도록 꼭 세례에는 참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이유가 없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예로 들면 다락방 안에서 한 사람이 이제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우리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나타내 보이는 게 공동체 안에 나타내 보이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홍수는 이게 노아 홍수와 그러니까 물 심판이었죠. 노아 홍수와 이제 세례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죠.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인데요. 세례는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공동체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세례이다. 헌신의 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찍이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꼭지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네, 요거는 본문을 읽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만 해당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고 떠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께서 가르치셨듯이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제자 아니십니까? 성경에서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과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뭐예요? 배운다는 거죠. 스승으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겠다, 열심히 믿진 않겠다, 뭐 적당한 교인으로 살겠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성도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는데요, 점점 더 배워가셔야 합니다. 점점 더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배우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키는 데까지 가르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배우고 배워서 매우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가르치도록 해라. 그걸 교회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투박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더라고요. 말씀은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좀 이거 안타까운 비유인데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읽고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 하실 때 있더라고요. 자기의 여러 가지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을 먹은 거죠. 예.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성경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나는 성경의 가이드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준비해서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잘 풀어드리면 되겠다.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겠구나. 그런 소박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시는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진리를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나아가는,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은 유효한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세명 축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지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데까지 가르치도록 해라.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기프트하우스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선물하셔야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다 사십시오. 네, 다. 저 좀 세게 얘기했나요? 네, 저 말씀을 잘 읽으셔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너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건지를 너희가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을 향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벌써 2부 예배에 오시면 빈자리가 뭐 하나 둘 몇 개 없어요. 근데 새생명 축제를 해서 그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사실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뭐냐 하면 아름빛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쓰임이냐 하면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가난한 성도가 많으세요. 그분들이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는 공간이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불집혀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아름빛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보조의자 깔고 앉아서 예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름빛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 있는데 지금 그 관계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름빛 교회를 통해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해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지역사회 속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들 중에 복음이 꼭 필요한 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아름빛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빛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도록 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또 아름빛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 마지막인데요.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자 되어 제자 삼을 때 경험되는 복, 임마누엘.
네,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을 때 경험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파란 글씨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줄이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원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담긴 의미를 이런 의미로, 이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공생애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늘로 떠나시는 거죠. 제자 공동체를 남겨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응하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이 복을 가장 아주 결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장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떼어갈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께서 그 은혜를 다 누리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자, 사도행전 말씀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로 너의 삶에 간섭해 주겠다.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제자를 삼으려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 말미에 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늘 힘을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복음의 빛을 드러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그 결단을 순종으로 옮겨가실 때 여러분 곁에 예수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되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 땅끝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아름빛 교회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가을 특새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일곱 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큰 음성이 아름빛교회 온 성도의 마음에 크게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귀한 말씀의 복이 우리 아름빛교회 소중한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겨두고 떠나시는 제자 공동체, 모든 교회를 향해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아름빛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마다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계십니다. 우연이 아닌 섭리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친척, 직장과 학교의 동료와 지인들,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가서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2절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또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상으로 파송받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먼저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말씀의 복을 따라 이 말씀의 보장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도 예수를 꼭 믿고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과 부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이 위치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우리 아름빛교회가 지금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가난한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예배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결정적으로 조우하는 그런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 아름빛교회 이 예배 현장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시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나를 엉망진창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만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구주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귀한 사명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우리 아름답게 귀한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순간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고 투신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의지하고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명령 속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일상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루마들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성질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처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치러나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으시기를 바라드리옵나이다. 그런 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믿기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축복의 토대로 살아주셔서 하나님 영광도 유익이 하시며 그들을 양육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원합니다. 앞으로 하는 믿기가 가난한 소유를 향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을 위해서 쓰임받은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쓰임받은 소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기를 신실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특별히 이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귀한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귀한 가정, 이들의 치열한 그 현실 위에, 특별히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파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아름빛교회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